고린도전서 50번 메시지 주의 상.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바울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철학적인 헬라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표적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대신 그들은 그들의 헬라 문화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구출하여 그리스에게로 돌아오게 할 부담을 가졌습니다. 깊고 비밀한 그리스도. 바울은 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얕은 방법으로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 대한 구출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그들을 구출하는 방법은 깊고 심오한 문제들을 포함합니다.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출할 목적으로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깊이인 그리스도에 관한 더 깊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처음 세 장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혜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사상은 매우 깊습니다. 이 서신에서 그가 다루는 문제들은 얕을지 모르나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그 방법은 심오합니다. 특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얕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깊고 비밀하며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비밀한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체험하는 것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사시고 현재적이고 귀합니다. 즉 그는 비밀스럽고 깊고 만유를 포함합니다. 그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어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의 서신들에서 바울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묘사할 적절한 어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그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차원에 대해 말합니다. 그 넓이가 무엇입니까? 또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차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그의 차원은 우주의 차원보다 더 방대합니다. 그와 같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리스도를 누림.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저의 것이요 우리의 것임을 들었습니다. 1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그렇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이 단지 그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소유하는 중심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당신이 주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누림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주의 회복 가운데 말해진 그와 같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러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마시는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들은 이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거나 의뢰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를 격려하여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1장 2절에 있는 저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라는 간단한 구절을 누림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신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릴 우리의 것이라니 얼마나 놀라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통 안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적한 대로 교통은 참여를 포함합니다. 이제 나는 교통이 누림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의 아들의 누림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들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장 16절에서 바울은 다시 교통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냐. 1장 9절에서의 교통은 한 사람의 교통입니다. 여기 10장 16절에서의 교통은 그의 사람의 피와 몸에 속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상을 베풀었을 때 그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으며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그의 상에 초대하사 떡과 잔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피와 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누림을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주사 우리로 그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만유를 포함하신 그분은 우리가 먹도록 그의 몸을 우리가 마시도록 그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에게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만유를 포함하신 분인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체현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시며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고 옛 창조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의 어떠함의 모든 것이 우리의 참여와 누림을 위합니다. 상과 좋은 땅. 우리가 주의 상에 와서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좋은 땅 안에서 그 땅의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땅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상, 즉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 즉 이 잔치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의 상에 오는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에 올 때마다 좋은 땅에 들어감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과 또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으로 인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는 주의 상에 오는 것을 단지 한 떡과 한 잔이 있는 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하나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상에 와서 그것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만유를 포함한 땅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 안에서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지를 아십니까? 그들은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풍성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을 패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풍성은 그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장비되게 하여 싸워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 땅의 풍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과 성전은 둘 다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 땅의 풍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성은 또한 그들이 대적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공급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이 성전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린 궁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험은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땅이고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은 그 땅의 산물에 의해 예표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적을 패배시킬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대적은 항상 패배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즉 그리스도의 생활을 함과 대적을 패배시킴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풍성이 주의 상 위에 전람되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주의 상에 참여해 왔지만 결코 주의 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상. 우리가 주의 상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관념은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마다 그는 우상에 관련된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누리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그것의 표현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먹는 것은 교통이요 참여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여라는 의미로 교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통을 가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상에 연료되고 결국 우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된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귀신들이 우상들을 배후했기 때문에 우상들과 하나 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귀신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10장에는 바울의 관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결과는 그 사람이 귀신들과 하나 되고 심지어 그것들로 채워지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그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나 원칙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귀신들 또한 영들입니다. 생명주는 영은 풍성하고 만유를 포함합니다. 반대로 귀신의 영들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사람은 귀신, 즉 악한 영에 의해 적셔지고 점령될 수도 있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점령되고 적셔지는 것에 따라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으로 적셔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귀신들도 적셔진다면 우리는 귀신들을 살 것입니다. 결국 온 우주 가운데에는 오직 두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귀신들과 하나 되게 하는 귀신들의 상과 믿는 이들을 주와 하나 되게 하는 주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우리가 먹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소위 친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일부 우상들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귀신들은 우상들 뒤에 있습니다. 귀신들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은 귀신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귀신들의 상 뒤에 있는 귀신들의 실제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 안에서 주의 상에 오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그들이 주의 상에 참여할 때 그들은 주님의 실제를 접촉합니다. 자주 우리는 이들 믿는 이들의 말에서 주님에 속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나 자매의 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그들이 주님으로 적셔져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상에 올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교회 생활이 손상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교회 건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의 상에 올 때 그들에게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고 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통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건축된 교회요 성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을 통해 성전과 왕국이 된 사람들은 확실히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빛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장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주님 자신 이외에 어떤 것을 누림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도처에서 우상 숭배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 자신이 아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활은 우상 숭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뛰놉니다. 세상적인 오락에 빠져 있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많은 세상적인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주님 위에 뭔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상은 주님 자신에 대한 참된 누림입니다. 주의 상은 주일날 집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상은 매일매일 심지어 끊임없이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의 좋은 땅이요, 우리의 잔치요, 우리의 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가지고 주의 상에 온다면 우리는 다른 영과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단 주위에 모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제단 위에 바쳐진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을 만족시킵니다. 이것이 먹는 문제를 합당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다루는 합당한 방법은 주님을 잔치로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